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어느 것이 첫째라는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한 분이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온 마음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흠뻑 사랑하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느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랑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질투하는 아이처럼 당신을 향한 사랑을 강요하고 또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또 잊고 그릇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처음 만난 사랑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느낌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내가 그때 뭐가 쉬웠었나 봐. 눈에 콩깍지가 꼈지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꼭 그때의 열정적인 마음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랑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삶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매일 모든 순간 열렬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절로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또 잊어요. 하느님을 또 잊고 사는 우리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라 강조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하루 종일 매일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초대, 우리가 다른 곳을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집중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향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유봉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저희는 사제가 미사 거행 때 장비기 위해 입는 겉옷으로 사랑의 옷, 그리스도의 멍에 순결의 옷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저희의 색깔은 거행하는 미사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그 정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색깔은 백색, 홍색, 녹색, 자색, 검정색, 장미색, 황금색 등이 있습니다. 제의 색깔 중 백색은 영광, 결백, 기쁨을 상징하며 부활절, 성탄절, 주님의 축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은 뜨거운 사랑과 승리와 피를 상징하며 성금요일, 성령 강림, 십자가 현양, 순교자 축일 등에 입습니다.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상징하며 연중주일과 그 주간에 있습니다. 자색은 참회와 보석을 상징하며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등에 입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캐내는 보물.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상대가 치졸하게 나오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쏴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즉각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후련함을 느낀다.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찜찜하고 그 말이 화근이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짧은 발화의 쾌감, 그리고 남는 긴 후회.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정 예약 발송이 그것이다. 극한 감정 상태에서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글로 메시지를 정리해본다. 그렇게 작성한 메시지를 바로 발송하지 않고 예약을 걸어둔다. 이메일도 좋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좋다. 나는 보통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약을 걸고 다음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면서 예약된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다.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본 다음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발송하고 아침에 보니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를 수정해서 발송한다. 그렇게 보낸 메시지는 거의 실수가 없다. 내 감정 상태의 극단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고점과 저점의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이 내 실수를 줄이고 내가 조금 더 견고한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것이 뭡니다. 바사품번호 243번 라장조의 승모의 노래 마니피깟. 예, 이제 아홉 번째 이 작품입니다. 에수리 엔 데스로 시작하는 곡이죠. 내용은 출인한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가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에수리 엔데스로 시작하였죠. 예,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승모의 노래에서의 아홉 번째 작품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 안톤 브루크너도 이 자비송을 작곡하였습니다. 팔성부의 1882년도 작품인 미사곡 제2번 마단조인데요. 주로 인성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스투트가르트 감마합창단과 독일 브레스 피라미니 오케스트라가 7분여가 넘게 이 곡을 연주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한성유통과 H마트,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된 민간인들을 애도했습니다. 로이터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에서 이란과 중동 전역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된 민간인을 애도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청했습니다. 또한 레바논 지역에서 희생된 피에르 알라의 신부를 언급하며 참된 목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지역 당국 등에 따르면 알라의 신부는 지난 9일 다친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탱크 공격에 희생됐습니다. 교황청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 수차례 반전 메시지를 내며 전 세계의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재택근무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허용해 통근으로 인한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옥탄가 91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에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재택근무를 확대하면 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연료 수요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심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직종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기업과 직원이 협의를 통해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 식품 브랜드인 와티스의 생산 축소 계획이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 하인즈 와티스는 일부 제조 사업을 중단하고 여러 제품 생산을 종료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35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제조업이 높은 전기요금과 인건비 그리고 오래된 생산시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금 수준이 낮은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대형 제조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전문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복지 수급자는 늘고 있지만 공식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실업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어퍼허트에 사는 58세 폴은 지난해 도서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정부 고용소득 지원 기관인 워크앤인컴에 등록했지만 아내의 연봉 약 6만 6천 달러와 가계저축 때문에 구직자 지원금이나 주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폴은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생활비는 그대로라며 저축을 거의 소진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웰링턴에서 문화유산부 선임 역사학자로 일하던 엠마진 켈리 역시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지만 남편 소득 때문에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녀는 주택담보대출과 지방세, 가족 부양비용으로 저축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상담가들은 최근 실직 가정에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조언 외에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기준 상향과 함께 높은 주택 비용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업데이트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9가지 핵심 목표 가운데 4개는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구직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22만 3,5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교육 관련 목표 역시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긴급 임시 숙소에 머무는 가구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달성됐고 폭행이나 강도 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이미 달성됐습니다. 이 목표들은 2024년 4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공공부문이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됐으며 진행 상황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노사 간 고용 목표와 읽기, 쓰기,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표는 달성 위험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두 가지 보건 목표는 달성 가능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달성 가능하지만 일정이 뒤처져 있고 중대한 위험이나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다른 목표들은 정상 진행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긴급 주거에 의존하는 가구 수 감소, 범죄 및 청소년 범죄 감소, 단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입니다. 또한 학교 출석률을 높이는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녹색당의 초기 후보 명단에서 일부 현직 의원들이 순위가 크게 내려가 의석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린파티는 최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는 당대 의원들이 작성한 초안 성격의 후보 순위 명단입니다. 이후 이 명단은 당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돼 투표를 통해 수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후보 명단은 올해 말에 발표됩니다. 최근 실시된 RNZ 리드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당 지지율은 9.6%로 의석수로 환산하면 12석이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15석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만약 선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현재 초안 명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직 의원 3명이 국회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에이블은 2023년 명단에서 9위였지만 2026년 대의원 초안에서는 14위로 내려갔습니다. 스콧 윌리스는 16위, 가장 최근 신임 의원인 마이크 데이브드스는 22위로 배치됐습니다. 반면 일부 신규 후보들은 현직 의원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 인바이런먼트 캔터베리 의장이었던 크레이그 아론 폴링이 12위, 오클랜드 프라이드 공동의장 벤 구서가 13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러슨 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 사모아와 통가를 방문해 두 나라의 새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두 신임 지도자들과의 정부 차원의 첫 포괄적인 공식 교류가 될 전망입니다. 럭슨 총리는 기업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동행하며 뉴질랜드 측에서는 경찰 장관, 태평양 지역 담당 장관,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럭슨 총리는 이번 방문이 태평양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두 나라에 대한 뉴질랜드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모아와 통가의 새 총리들과 내각 인사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 발표는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 지역 방문객 비자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216달러에서 161달러로 낮아집니다. 대표단은 일요일에 오클랜드에서 출발해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연료 가격 상승이 뉴질랜드 트럭 운송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료비는 인건비를 넘어 트럭 운송업체에 가장 큰 비용이 되었으며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으로 주요 석유 수송로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이것이 뉴질랜드 연료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물류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중소운송업체들에게 이번 연료 가격 상승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연료비를 운임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고 오후까지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순 내오신보입니다. 이어여지직 위일일지식 이전어교지 이평생지량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는 중국 속담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의 양식이 되고 물고기의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속담의 의미처럼 가난한 이웃에게는 물고기를 주는 나눔도 소중하지만 한 번의 배고픔이 아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 가난한 이웃들이 스스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자립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인 한국희망재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K씨가 부릅니다. 나 그들을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세계 곳곳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에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나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이웃들의 생계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단체 한국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국제개발협력단체 한국희망재단의 이상준 알렉산드르 상임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 이상준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국내에서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1990년대 홍콩에 있었던 국제 가톨릭 학생회 아시아 사무국에서 3년, 파리에 있는 국제 가톨릭 학생회 국제 사무국에서 3년, 사무국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제연대 사업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약 7년 동안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고달픈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유엔과 유네스코의 국제 NGO 회의에 참석하여 지구촌의 빈곤을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귀국 후에는 국제개발협력단체인 한국카리타스, 한국희망재단,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같은 국제사업과 대북사업의 실무자로 활동도 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한국희망재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국제 원조의 역사를 약간 다 겪으신 느낌. 그러니까 야 니네 나라 언제부터 원조주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 형제님이 그 이력을 쭉 얘기하면 아 너희들이 받는 국가에서 이제 주는 국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확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희망재단 이전에 제가 한국카리타스에서 활동할 때도 이제 한국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어서 제가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제가 이제 1993년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주는교회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2001년부터 한국카리타스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거의 뭐 지금 하여튼 주는교회, 주는 뭐 한국의 모습은 형제님이 쭉 겪어온 걸 쭉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계신 한국희망재단, 그 뭐 왠지 모르게 한국을 대표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왜 한국자로 다 붙이면 한국, 그러죠. 한국. 대안 붙이면 꼭 대표하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희망재단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한국희망재단은 희망에 중점을 둔 단체인데요. 한국희망재단은 2005년 12월에 설립된 국제개발협력단체입니다. 한국희망재단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난하고 처벌받는 이들의 자립을 실현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희망재단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마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낚는 법을 얻도록 협력합니다. 한국희망재단은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현지 주민들이 역량 개발을 통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돕는 농업개발, 협동조합, 소득창출, 교육사업이 한국희망재단 사업의 주를 이루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희망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간 듣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옛날에 한국이 좀 이런 뭐 새마을운동? 을 이제 국제적으로 좀 한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원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때 뭐 교육도 좀 들어가고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올해 20주년 맞이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한국 희망재단이 그렇다면 갑자기 뚝 생기진 않았을 거고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희망재단이 2005년 12월에 이제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설립 발기인이 16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 16명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한국희망재단이 정말 아무것도 그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경희, 곽은경, 김지현, 김홍진, 나승구, 유시창, 박승진, 변영선, 신미선, 이상준, 이성훈, 이창복, 이철순, 재훈우, 최길수, 함세웅 이렇게 16명 가운데 3명이 주축이 돼서 설립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 3명은 다 국제단체에서 활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철순의 경우 그 아시아 여성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홍콩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2005년 당시에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였고요. 강경희는 국제가톨릭학생운동 아시아3국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당시 2005년에는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제 경우 국제가톨릭학생의 국제사무국에서도 활동을 했고 2005년 당시에는 한국카리타스 국제협력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부터 국제개발협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설립을 논의하였는데요. 또한 이때 국제활동 경험이 풍부한 발기인 두 명이 또한 단체 설립 논의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곽은경은 국제가톨릭학생운동 부회장을 영임하고 당시 프랑스에 있는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프랑스 가톨릭위원회 아시아사업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성훈은 국제가톨릭 지식인 문화운동 박스로마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2005년에는 포럼 아시아라는 인권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인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 플러스 2명의 발기인이 우리가 좀 바람직한 국제개발협력단체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했고 그 당시 저는 3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38살이었지만 이미 10년 이상 국제연대활동을 경험하고 있었고 함께 그 한국희망재단 설립을 논의하였던 여성노동운동가 이철순, 여성단체 활동가 강경희, 국제활동가 강경과 인권운동가 이성은 모두 저보다 선배이고 오랜 국제연대활동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한국희망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한국희망재단의 정체성을 좀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 한국희망재단은 단순한 해외원조단체가 아니라 국제개발협력단체로 현지협력단체의 운동을 지원하겠다. 둘째,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정신으로 국제협력을 하며 해외 지부 없이 현지 단체의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셋째, 종교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한국희망재단에서 해외원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외원조라는 말에 강자 또는 부유한 자가 약자 또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베푼다는 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설립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도 2012년부터 원조를 넘어 개발협력으로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어드버커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희망재단의 국제협력은 단순히 해외의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그들이 가난하며 차별받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발기인 이론서를 듣다 보니 익숙한 이름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이게 소중하다고 얘기했던 그 초기 멤버들 보면,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단 제가 듣기에 이제 신부님 이름이 한 세 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력을 보면, 카도리모, 이거 다, 국제 뭐, 파리에서도 카도리모, 엄청 많은데, 이게 사실 종교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한국희망재단은 그 외교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가톨릭 정신으로 지구촌 빈곤 대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록 단체지만 가톨릭 교회 기구가 만든 단체는 아닙니다. 한국희망재단 활동과 후원자 가운데 신자들이 대부분이고 2대 이사장이신 이창복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1대 3대 이사장이 사제이고 현재 이사장이 서부건 신부님이지만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을 돕는 한국희망재단의 취지에 공감하여 신자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한국희망재단 활동가로 임원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네, 결국은 카톨릭 단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카톨릭 정신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말 표현이 어떻게 보면 딸은 그 해외 원조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하셨는데 해외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한국희망재단은 좀 그들과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그 차별성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이제 국제개발 협력 단체가 이제는 해외 원조 같은 이제 일회성 물질적 지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희망재단은 초기부터 한국희망재단의 정체성으로서 현지 주민의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한국희망재단도 잘하고 있지만 또 한국의 많은 국제개발협력단체들도 아주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한 몇 개국 정도 되십니까?
네. 현재 한국희망재단은 아프리카 아시아의 16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그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말라위, 짐바브웨, 아시아 10개 나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6개 국이면 거기 다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지에 있는 어떤 단체하고 연락을 해서 지원적인 거를 하시는 겁니까?
네, 한국희망재단은 처음부터 한국희망재단의 정체성으로서 그 현지에 한국 지부를 세우지 않고 또 한국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 협력 단체를 통해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떤 교육을 받고 가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면 계속 어떻게 보면 안 파견되고 그 뭐지 교육시킬 수 있는 주체가 그 거쪽 사람이 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정신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희망재단의 그 정신을 또 공유하고 있는 현지 협력단체를 찾는데 초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이 2006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그때는 많은 파트너가 아니라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에서 3개 정도의 현지 협력단체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방글라데시 카리타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달리트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지구촌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달리트는 불가촉 촌민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가장 소외된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희망재단은 2006년 초기부터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인 인도 달리트 사람들과 인도 달리트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협력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팸이 부릅니다.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요.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한국희망재단 이상주 알렉산드르 상임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협력단체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 협력단체라는 것은 사실 보통은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저것을 이렇게 도와준다에 그 보통 핵심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그 어떤 단체가 잘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가치와 맞는 그 단체를 골라서 그 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지 협력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희망재단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16개 나라 현지 주민들의 빈곤 퇴치 노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희망재단의 26개의 협력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나라의 26개 협력단체가 현지에서 파악한 현지 주민들의 빈곤 퇴치 노력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작성하여 한국희망재단에 정기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한국희망재단도 평균 연 1, 2회 아프리카 사업지와 아시아 사업지 현지 협력단체를 방문하여 자립사업을 논의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희망재단은 접수된 자립사업 계획서를 연 2회 2월과 8월에 심의하여서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가용 금액에 맞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되면 한국희망재단은 사업이 현지에서 잘 진행되는지 중간중간 현지 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업이 당신 이념에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사업을 내면 그 여기 희망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우리의 정신과 좀 맞아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의 개념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키워준다. 의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는 좀 이렇게 이런 벌써 20년 됐으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됐다라고 예시할 수 있는 뭐 나라나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한국희망재단의 대표적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그 부룬디 사업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룬디는 르완다처럼 인종 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 소수의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이 인종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룬디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여 쿠데타라든지 기타 사회적 혼란으로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고향 마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 생계를 이어갈지 정말 절망 속에 살았는데요. 한국희망재단이 이런 부룬디를 그 방문하면서 이 부룬디 사람들이 정말 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그 낙후된 마을 공동체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했던 것이 그 부룬디의 마을의 식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희망재단이 초기에 부룬디에서 식수시설을 지원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식수시설이 설치된 후에는 이제 그 부룬디의 미래인 아동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시골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부룬디 마을 세 곳에 그 카구에마 마을, 카마카라, 무쿵구 마을 세 곳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교육만으로서 이제 마을 공동체의 자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게 그 협동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마을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개 마을은 지금 부룬디 한국의 희망재단이 부룬디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은 카루라마, 카마카라, 무진다, 카구에마, 무쿵쿠 마을 이렇게 다섯 곳이고 이 다섯 곳에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2023년 에는 이제 다섯 개의 협동조합이 연합회도 구성하였고 총 25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양계, 양돈, 양어, 양봉 등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을 통해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혹시 뭐 수출 뭐 이런 것도 도와주십니까? 이제 자립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한국하고의 또 관계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이게 약간 민간 외교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있으십니까?
국제 교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의 뭐 수출 수입은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살림하고 한국희망재단의 현지 협력 단체가 많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농업 관련해서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한살림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는데 한살림에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사탕수수, 그러니까 우리 설탕은 다 이제 그렇죠. 외부에서 수입하는 그렇죠. 거니까 유기농 사탕수수를 그 필리핀에서 수입해서 그 뭐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 한살림에서 이제 수입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없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참깨, 참기름을 이제 국내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한살림에서도 그러면 국제연대 차원에서 그러면 그 인도에서 생산하는 참깨를 뭐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그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농산물의 수출 수입은 없고 대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희망재단의 그 현지 협력 단체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살림의 유기농업을 배우고 가서 인도에서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아주 지금 그 유기농업을 아주 성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약간 자립한다는 거는 그들 스스로가 뭔가 산출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좀 그 상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다른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자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문화적으로도 또 안 맞는 데도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의 뭐 그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뭔가 또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한 것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 보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야 그냥 대충 살아. 왜 모델이 없잖아요. 자기 누굴 비교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만 표현은 좀 그렇게 하는 정신개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개발도상국 이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 자원도 많은데 왜 저렇게 가난할까? 뭐 게을러서 그럴까?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그 게을러서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지만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의 인프라가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의 예산을 그 사회복지라든지 교육 예산에 쓰기보다는 이렇게 국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제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또 가난한 나라일수록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굳이
일자리가 있어야지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 너무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국희망재단은 그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협력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이유도 개인의 힘으로는 쉽게 가난을 극복할 수 없지만 이렇게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으로서 같이 생산하고 그 수익을 나누고 그래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마중물을 제공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사업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나 뭐 이렇게 크게 나가면 마을 단위 그 마을이 약간 특성화겠죠. 여기는 무슨 참깨를 잘 키우는 마을, 저기는 무슨 사탕수수를 잘 키우는 마을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마을을 특성화 시켜가지고 그들이 같이 좀 뭔가 창출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참 이게 그거를 물론 이제 현지 단체가 하긴 하지만 그럼 현지 단체가 그런 마을이나 이런 걸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럼 컨택을 했을 때 사실 그걸 또 설득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아, 정확한 그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 단체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난 극복에 의지는 있지만 조직적으로 가난 극복을 한다는 그 방법이라든지 의지가 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협력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조직해서 아, 이렇게 한국 희망 재단이라는 곳이 한국 후원자분들의 지원을 우리 마을에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어떤 노력을 쏟아서 가난을 극복할 것인지 여러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현지 협력단체가 그 조직과 사업을 만들어낸 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정신도 그 태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분들도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국 나라에서 들어오는 원조에 굉장히 그
익숙하겠죠.
익숙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던지고 네. 가면 난 그거 가지고 뭐 몇 달까지라도 살고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누구 와가지고 하고 그냥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사실 지낸다가 네. 되니까
그런 일회성 구호는 지속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희망재단은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협력단체가 그 사람들은 한국희망재단이 그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되더라도 계속 그 현지 주민들과 같이 활동할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희망재단이 그 1년, 2년 이렇게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장기성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자립의 기반을 갖췄을 때 한국희망재단은 이제 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희망재단이 그 어딘가를 지원했다가 이제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면 정말 기쁜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20주년, 20년 되면서 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은 대표적 사례가 그 인도 달리트 여성 유기농업 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타밀라드 주에 있는 여성 달리트 사람들이 제가 그 2005년 12월 그 한국희망재단 설립이 되고 나서 2006년 초부터 이제 한국희망재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방문한 곳이 이제 인도인데요. 인도 달리트 사람들을 2006년에 만났을 때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차별을 받아서 뭐 웬만한 그 이 달리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도의 신분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네.
이 개념은 단순히 이런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직업을 세습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달리트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가축 도살자, 우리 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해야 되고 손자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고정된 그 사회 그 틀 안에서 가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받던 그 사람들이 2006년도에 정말 너무 쉽게 발견됐었는데 한국희망재단이 그동안 2024년까지 꾸준하게 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2006년 그 첸나이에 있는 달리트 빈민촌을 갔을 때는 정말 동네가 지저분하고 집 상태도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근데 2024년 작년에 한국희망재단 그 다큐멘터리 제작 때문에 방문했을 때는 벌써 그 첸나이에 있는 달리트 빈민촌 마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너무나 예쁜 집들도 많았고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때 많은 그 달리트 사람들이 그 맨홀 하수구 맨홀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우물을 처리했던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도 그 정부의 그 지방 정부의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거는 인간 존중에 맞지 않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도구를 이제 정부로부터 받아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수구 맨홀에 들어가서 유독가스에서 죽는 일이 진짜 다반사였는데 2006년에 갔을 때는 정말 신문에서도 쉽게 발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하수구 맨홀에 모든 그 청소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기계도 사용하고 또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유독가스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당연하게 이 달리트 사람들이 조직이 돼서 그 거리 청소부들이 그 조직을 해서 그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단체가 2006년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지금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래서 한국의 인권단체로부터 뭐 지원도 받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달리트 사람들의 삶이 그동안 한국희망재단이 전부 해준 건 아니지만 한국희망재단의 그 지원 속에서 이 인도 달리트 사람들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이제는 한국희망재단에서도 이제 인도 달리트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통해서 소득 창출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서 아주 체계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는 다른 이제 아시아권 나라에 있는 유기농업 활동가들한테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올라섰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마중물이라는 거니 그들의 능력을 발견해 가지고 잘 키워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처음 초기의 비용인데 이 말 표현은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실패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실패라기보다는 또 이것도 인도 달리트 그룹인데 이제 초기 저희가 초기가 아니라 이제 중반에 북부 인도 북부 델리 쪽 이제 달리트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 컴퓨터를 네네. 수리하고 또 컴퓨터 수리한 중국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그 IT 그 사업을 통해서 IT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달리트들의 그 소득 창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쪽에 많은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 에서 연수도 받고 한국희망재단도 열심히 이제 사업을 꾸려나갔지만 이 사업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 인도 정부에서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중국 물품을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중국 물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대했지만
아 그렇죠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중국 물품이나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를
결국 쓰레기
받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아주 엄격하게 그 법률이 정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자전거 수리를 배워갔는데 한국의 중고 자전거를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또 이 계획도 이제 무산이 되고 또 컴퓨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이 계속적인 그 재투자가 필요한 것이 이 교육을 하려면 최신 컴퓨터를 또 그다음에 또 그 컴퓨터를 또 대여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컴퓨터를 또 많은 양의 컴퓨터를 갖다가 빌려가려고 하는데 그 초기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런 충분한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국희망재단이 처음에 마중물은 제공했지만 계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규모가 큰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확장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달리트 사람들에게 IT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게 소득 창출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좋은 사례만 들어서 아 그래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면 왠지 모르게 조금 뭐지? 라는 느낌이 같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봤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또 반증도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업 관련돼서는 스스로가 뭔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좀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IT 쪽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최신 하게 되면 물론 그 바로 다음 거는 다 폐기 되는데 그 폐기를 또 쓰자니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마다 사업의 그 주체보다는 사업의 특성마다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5년도 한국희망재단의 그 개발 협력 사업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5년 한국희망재단의 개발협력사업은 2024년 하반기 때 한국희망재단의 협력단체들이 보내준 사업 계획을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에 검토를 했고, 그것이 이제 2025년에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저희가 그 협력단체하고 했던 사업을 1년 단위로 뭐 계속 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그 중장기 사업을 계속 저희가 지속사업. 협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2025년 새롭게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동티모르의 보건,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네네네.
그 동티모르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신생 국가이고요. 그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아이들이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보건 현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아동들이 그다음에 그 엄마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올해 그 사업을 좀 더 그 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지정 기탁 사업인데 짐바브웨 시골에 학교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짐바브웨 학교 건설에 그 한국계 미국인 신자분께서 남편분이 사별한 이후에 재산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고액을 좀 기부를 하셔서 짐바브웨에 있는 학교를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짐바브웨 아동들에게 그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다 하셔서 이것도 저희가 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면 한국희망재단에서 어떤 무슨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한국희망재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이름에 그 기부자의 이름을 그 사전에 이제 논의가 되고 지방 정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학교 이름에 기부자의 이름을 그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그 신자분의 남편 이름, 돌아가신 남편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짐바브웨 그 사냐띠 학교 이름을 명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협력단체와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 외에 이 두 가지가 좀 새롭게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만 잘 사는 거에서 우리 모두가, 이 모두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각각의 사람들이겠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한국희망재단이 추구하는 바인 것 같고, 그래서 동티모르나 짐바브웨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 희망재단도 후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후원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한국희망재단의 가장 큰 힘은 개인 후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정기 개인 후원자가 약 6,800명이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개인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소중한 후원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숫자, 그러니까 그 회원수로 계산할 때 개인이 99%고 뭐 단체나 기관이 1%입니다. 숫자로. 그리고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예. 그리고 금액을 이제 그 총 금액의 비율, 그러니까 25억이 저희가 뭐 후원금으로 모았는데 작년에 그 개인 후원금이 85%. 단체나 기관에 그서 보내준 그 후원금이 15%.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의 그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개인 정기 후원자들, 특히 이제 정기 후원자가 6,800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 후원자분들이 이렇게 매달 그 금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보내주시는 것보다 매달 만 원씩 10년 동안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 협력단체랑 잘 사업을 준비를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6,8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근데 그 요새 제가 후원 쪽에 물어보면 이제 정기 후원보다는 목적 기탁금 아니면 이제 지정 기탁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업에만 딱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긴 그래도 정기 회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한국희망재단이 뭐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그런데 이제 근데 확실히 요새 그 어떤 사업별로 그 후원이 더 많으시죠.
아 가끔씩 이렇게 그 예 지정 기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정기 후원자분들 덕분에 다양한 사업을 그리고 한국희망재단은 그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도 달리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달리트를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도 그 개인 정기 후원자분들 덕분이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미얀마 지원, 미얀마 지원도 저희가 그 지정 기탁으로도 받지만 정기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제가 들으면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제발 정기 후원 해주세요라고 들립니다. 그 뭐지 일시 후원 말고 정기 후원으로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한국희망재단 들어가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후원이나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 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그 쉽게. 그 정기 후원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는 한국희망재단은 한국희망재단은 엄청 그냥 들어도 아 오늘 방송은 한국희망재단의 방송이구나라고 제가 옆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더 말하는 게 다양한 그 사업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정기 회원이 아주 필요하다는 걸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함께 하신 느낌이나 청취자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사실 저는 요 얘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는 이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 말 표현이 사실 여러 번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해외가 해외 원조가 필요한지도 좀 얘기 좀 넣어주면서 함께 그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되었고 정부 예산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사회복지 체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나라를 가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가난한 나라에 있는 분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라에 자원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자원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정치적 분쟁이라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생명도 잃고 모든 생존 생계 도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좀 더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뭐 한국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이지만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기 후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한국희망재단 이상준 알렉산드르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희망재단의 활동 이야기 나누면서 마중물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2025년 올해 국내외 경제적 사회적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어두운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삶에 나보다 더 힘든 시간 누군가를 위한 마중물 한 바가지 정도는 따로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슴은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숙수 내오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육동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입니다. 최근 발표된 업데이트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9가지 핵심 목표 가운데 4개는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면서도 임무를 마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당분간 신중한 중립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된 민간인들을 애도했습니다. 로이터 안사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에서 이란과 중동 전역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된 민간인을 애도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청했습니다. 또한 레바논 지역에서 희생된 피에르 알라의 신부를 언급하며 참된 목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지역 당국 등에 따르면 알라의 신부는 지난 9일 다친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탱크 공격에 희생됐습니다. 교황청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로 수차례 반전 메시지를 내며 전 세계에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업데이트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9가지 핵심 목표 가운데 4개는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구직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22만 3,5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교육 관련 목표 역시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긴급 임시 숙소에 머무는 가구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달성됐고 폭행이나 강도 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이미 달성됐습니다. 이 목표들은 2024년 4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공공부문이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됐으며 진행 상황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노사 간 고용 목표와 읽기, 쓰기,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표는 달성 위험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두 가지 보건 목표는 달성 가능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달성 가능하지만 일정이 뒤처져 있고 중대한 위험이나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다음 목표들은 정상 진행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긴급 주거에 의존하는 가구 수 감소, 범죄 및 청소년 범죄 감소, 단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 등입니다. 또한 학교 출석률을 높이는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에 뉴질랜드 트럭 운송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료비는 인건비를 넘어 트럭 운송업체의 가장 큰 비용이 되었으며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지역 긴장으로 주요 석유 수송로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이것이 뉴질랜드 연료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물류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중소운송업체들에게 이번 연료 가격 상승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연료비를 운임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뉴질랜드에서도 공공부문 재택근무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석유 공급 압박이 커지면서 최근 몇 주 사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공공부문 노조 PSA의 플레르 피츠 시몬스 사무총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옥탄가 91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에 가까워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택근무는 연료 수요를 줄이고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ANZ 은행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최대 절반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정책을 운영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워스와 폰테라도 유연 근무 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료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용 변호사들은 직원이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근무 장소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을 경우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구매 여력에 대한 대부분의 뉴스는 첫 주택 구입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종종 간과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사다리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몇 년 전 첫 집을 구입했고 이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부동산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이 중간 가격대 주택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가격대는 보통 두 번째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찾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첫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산 가치 에쿼티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고 몇 년 뒤 중간 가격대 주택을 구입할 때 더 큰 보증금 디포짓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낮은 금리 환경은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첫 주택 구입자가 일정 기간 집을 보유한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에게 충분히 가능하며 동시에 개인의 상황 변화에 맞춰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도 남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녹색당의 초기 후보 명단에서 일부 현직 의원들의 순위가 크게 내려가 의석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린파티는 최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는 당 대의원들이 작성한 초안 성격의 후보 순위 명단입니다. 이후 이 명단은 당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돼 투표를 통해 수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후보 명단은 올해 말에 발표됩니다. 최근 실시된 RNZ 리드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당 지지율은 9.6%로 의석수로 환산하면 12석이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15석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만약 선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현재 초안 명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직 의원 3명이 국회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에이블은 2023년 명단에서 9위였지만 2026년 대의원 초안에서는 14위로 내려갔습니다. 스콧 윌리스는 16위, 가장 최근 신임 의원인 마이크 데이비드스는 22위로 배치됐습니다. 반면 일부 신규 후보들은 현직 의원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인바이런먼트 캔터베리의 전 의장이었던 크레이그 아론 폴링이 12위, 오클랜드 프라이드 공동의장 벤 구서가 13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 사모아와 통가를 방문해 두 나라의 새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두 신임 지도자들과의 정부 차원의 첫 포괄적인 공식 교류가 될 전망입니다. 럭슨 총리는 기업 지도자들과 지역 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동행하며 뉴질랜드 측에서는 경찰 장관, 태평양 지역 담당 장관,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럭슨 총리는 이번 방문이 태평양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두 나라에 대한 뉴질랜드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모아와 통가의 새 총리들과 내각 인사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 발표는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 지역 방문객 비자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216달러에서 161달러로 낮아집니다. 대표단은 일요일에 오클랜드에서 출발해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복지 수급자는 늘고 있지만 공식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실업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어퍼허트에 사는 58세 폴은 지난해 도서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정부 고용 소득 지원 기관인 워크앤인컴에 등록했지만 아내의 연봉 약 6만 6천 달러와 가계저축 때문에 구직자 지원금이나 주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볼은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생활비는 그대로라며 저축을 거의 소진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웰링턴에서 문화유산부 선임 역사학자로 일하던 엠마진 켈리 역시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지만 남편 소득 때문에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녀는 주택담보대출과 지방세, 가족 부양 비용으로 저축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상담가들은 최근 실직 가정의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 조언 외에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기준 상향과 함께 높은 주택 비용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 식품 브랜드인 와티스의 생산 축소 계획이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 하인즈 와티스는 일부 제조 사업을 중단하고 여러 제품 생산을 종료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350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제조업이 높은 전기 요금과 인건비 그리고 오래된 생산 시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금 수준이 낮은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대형 제조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전문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재택근무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부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허용해 통근으로 인한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옥탄가 91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에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재택근무를 확대하면 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연료 수요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심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직종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기업과 직원이 협의를 통해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현지 시간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면서도 임무를 마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히브론을 찾아 연설을 하면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설명하다가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말한 뒤 시작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떠나고 싶은 건 아니다며 우리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사실상 파괴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공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내가 끝나길 원할 때 언제든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장과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미국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의 출구 전략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략 비축료 4억 배럴 방출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에 따라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이드 모즈 타바 하미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12일 현지 시간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요충지를 불모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X를 통해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요격용 드론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가 12일 현지 시간 사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람코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사우디 에너지 시설과 인근 카타르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두 곳으로부터 요격용 드론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격용 드론은 공격용 드론과 부딪히거나 근처에서 폭발하는 식으로 공격용 드론을 요격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밖에 공격용 드론의 통신을 두절시켜 무력화시키는 장비 도입을 위해 다른 우크라이나 방산 업체와도 접촉한 상태라고 다른 소식통은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자 사우디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UAE, 바레인 등 인근의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미국 우방국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고가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란제 사이드 드론은 제작 단가가 대당 3만 달러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패트리엇 미사일들은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저비용으로 사이드를 요격할 수 있고 비전문가도 쉽게 운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의 제트 드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의 정보기술 IT 분야 기술자들을 부정 취업시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은 혐의로 북한과 제3국의 개인,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한 계기에 북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0일 현지 시간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과 연계된 IT 근로자들이 위조 서류와 도용한 신분으로 미국이나 동맹국의 합법적 기업에 취업하는 조직적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에 가담한 개인 6명과 기관 두 곳을 제재 목록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당분간 신중앙 중립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중동지역 분쟁으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물가와 성장 경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의 통화와 재정정책, 반도체 경기, 그리고 최근 중동 상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와 조치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비수도권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 주택시장 상황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과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3원 1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1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4원 3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끼겠고 오후까지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전망좋은창 자연필로우 국제변호사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푸드 엑스포 안내입니다.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선보이는 풍성한 주말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생산자들을 만나보고 신제품을 발견하고 특별 할인 혜택, 시식, 시연,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주류,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수제제품, 베이커리, 음료, 정육, 케이크 및 디저트, 냉장 및 유제품, 델리,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포함식품, 과일 및 채소, 건강식품, 세계 각국의 식품, 식료품, 소스 및 조미료, 스낵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벤트 파인더 스타디움 아그 플레이스 와이로와 빌리에서 있습니다. 비체 요가 안내입니다. 무료 해변 요가입니다. 바닷가에서 60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요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3월 14일 21일,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스테모아 베이 비치 이스트 사이드에서 있습니다. 카이파티키 컬처럴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카이파티키 문화축제는 카이파티키 중심부에서 카파하카, 춤, 음악 및 다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활기차고 무료인 지역사회 축제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대카마카 머레이 103 컬리지 로드 노스코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페시피카 데이 와이헤케 안내입니다. 페시피카 데이는 와이헤케 섬과 하브로케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태평양 문화를 기념하는 무료가족 친화적인 문화축제입니다. 행사에는 전통문화, 공연, 사마와 통과, 국제도 피즈마오리, 그리고 라이브 음악, 태평양 음악 가판대 및 바비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3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서데일 홀 6 해밀턴 로드 와이헤키 아일랜드에서 있습니다. 스페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